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파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시온 초이 최소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네. 방금 광고 들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혹시 청취자님들 그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나치는 교차로 신호등 센서 하나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파산 대비책이나 지구 반대편의 전쟁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긴 힘들죠. 당장 사과 막히면 짜증부터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스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뉴스들을 하나하나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은 평소처럼 이 모든 뉴스를 억지로 하나의 거창한 철학적 주제로 묶어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늘 그렇게 깔끔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대신에 월드뉴스, 또 미국 뉴스, 그리고 우리 베이 지역 로컬 뉴스들을 각각 독립적인 사안으로 올려두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표면적인 사실 이면에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바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세상이 그저 막 혼란스러워 보이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죠.
하지만 각 사안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한가운데 서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소식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네요.
네, 바로 들어가 보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에 그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제안한 EU 준회원식 가입 구상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죠.
네, 맞아요. 실질적인 투표권 없이 그저 주변부에만 머물게 되는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참여 말고 제대로 된 정식 가입 절차를 진전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거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요.
아, 네. 이 대목에서 저희가 꼭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독일 어느 쪽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고요. 단지 원문 자료에 나타난 양국의 시각을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요. 먼저 독일 측의 제안, 즉 준회원국이라는 아이디어가 왜 나왔는지 그 취지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EU 정식 가입이라는 게 약간 단순히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나 사법 체계, 시장 개방성 등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기존 27개 회원국 전부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만장일치로요.
와, 27개국 전부 다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엄청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빨리 유럽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자 실용적인 징검다리로 이 자격을 제안한 겁니다.
듣고 보면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평생 인턴으로만 일하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상징적 참여를 거부하는지 알것 같네요. 당장 정규직이 안 되면 인턴으로라도 일단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사, 특히 유럽 역사를 보면 임시로 부여된 지위가 그대로 영구적인 지위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꽤 허다하거든요.
아, 임시가 영구가 된다.
맞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하는 건 바로 그 영구적인 2등 시민으로의 전락입니다. 투표권이 없다는 건 향후 수십 년간 우크라이나의 농업 보조금이나 인프라 재건 자금, 안보 정책 등을 결정할 때 스스로 목소리를 낼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강대국들 결정에 계속 휘둘려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이미 준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굳이 까다로운 정식 가입 절차를 서두를 동력이 확 사라지게 되죠.
아, 징검다리인 줄 알고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냥 종착지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군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실용적인 해법이 당사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함정으로 보일 수 있다. 참 뼈아픈 포인트네요.
네, 전후 유럽 안보 질서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지위를 결정짓는 뼈대 같은 논쟁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월드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로이터 내부 문서 보도에 따르면요. 무려 27개국이 세계은행의 위기 대응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27개국이나요?
네, 원인은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및 비료 공급망 붕괴인데요. 현재 세 나라는 이미 금융장치 마련을 끝냈고 나머지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지금 미집행 자금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수개월 내에 대규모 동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기 보통 지진이 나거나 위기가 터지면 사후에 구호금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직 경제가 완전히 안 무너졌는데 또 미리 열려있는 금융안전판을 요구하는 건가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요. 지금 이 자금을 요청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경제 체력이 매우 약한 취약국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국가들에게 비료와 에너지 공급망이 끊겼다는 건 당장 내일 문제가 아니라 6개월 뒤 국가 전체 식량 안보가 붕괴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료가 없으면 파종을 못하고 에너지가 없으면 농기계를 못 돌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식량난이 발생해서 굶주리기 시작할 때 구호자금을 받는 사후약 방문으로는 이미 늦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 기반이 다 무너진 뒤에 쏟아붓는 재건자금보다 당장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존을 직결시키는 길이니까요.
와, 비료 한 포대 천연가스 한 통이 돌고 돌아 27개국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셈이네요.
네,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무서운 점이죠.
근데 이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지구 반대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태평양을 건너와서 당장 미국 내 물가와 소비자 체감 경기로 밀려오게 되는데요.
네, 바로 우리 지갑 사정으로 직결되죠.
자, 그래서 미국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인사 소식입니다. 5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털스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그러니까 DNI 국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사임 사유는 남편 아브라함 윌리엄스의 희귀 고람 진단이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은 노고를 치하했고 아론 루카스가 임시수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단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내부의 불만과 갈등도 있었다고 보도를 했네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이 인사 문제나 백악관 내부 갈등 보도에 대해서 저희는 전임 행정부나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해 어떠한 편향성도 띄지 않고요. 오직 보도된 내용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시하겠습니다.
네,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뉴스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인사가 왜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지 그 파장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무거우니까요.
그렇죠. DNI는 단순히 하나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방대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수장이거든요.
아까 다룬 우크라이나나 이란 전쟁처럼 지금 글로벌 안보가 엄청 민감한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타이밍이 문제인 겁니다. 중동과 유럽 안보가 화약고 같은 이 시점에 정보기관 조율의 수장이 임시체제로 바뀐다는 건 대외정책 흐름이나 정보 해석의 속도에 미묘한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겠네요. 컨트롤타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차기 인선이 대외 안보 전략의 중대한 변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워싱턴이 지금 이 사안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우리 실생활과 더 밀접한 두 번째 미국 뉴스입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에 44.8로 기록적인 최저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와, 44.8이면 정말 바닥을 친 거네요.
네, 휘발유 가격 상승, 생활비 압박,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란 전쟁 여파가 크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이상한 게요.
어떤 부분이요?
최근에 주식시장 주가가 일부 반등했다는 뉴스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왜 이렇게 최악인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장 마트 물가나 렌트비 내실 때 이 괴리감을 엄청 크게 느끼실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 즉 금융시장과 메인스트리트인 실물 경제의 괴리 때문이거든요.
괴리요? 완전히 따로 논다는 뜻인가요?
네, 주가 상승이 우리 가게의 장보기나 주유비, 외식비 부담을 당장 상쇄해주진 못하잖아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에 베팅하지만 소비자의 심리는 당장 오늘 영수증에 찍힌 금액에 반응하니까요.
아, 주식계좌에 빨간불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저녁 찌개 끓일 재료값이 싸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특히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야 라고 믿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무서운 겁니다. 이러면 꼭 필요한 지출마저 줄여버리게 되거든요.
지갑을 꽉 닫아버리는군요.
네. 이게 결국 향후 소비 둔화의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 팍팍하네요. 자, 이렇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경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규제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미국 뉴스인데요. 당국이 주요 대형 은행들의 정리 계획, 이른바 리빙 윌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제도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행들을 위한 유언장 내지는 비상탈출구 도면 같은 거군요.
어감이 좀 무섭긴 한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장 내일 은행이 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휴, 다행이네요. 그럼 왜 지금 이런 걸 승인한 거죠?
지금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던가 지정학적 변수들이 겹쳐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미리 점검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행들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확실히 챙겨두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시장 전체에 연쇄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질서 있게 문을 닫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대형은행들의 대출 환경이 깐깐해지고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오면 결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의 스타트업 자금줄이나 도심 상권으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로컬 경세로 여파가 밀려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베이 지역 로컬 뉴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마침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랑 딱 맞물리네요. SF 크로니클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테크 통근 셔틀 버스 운행이 2019년 대비 약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40%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네요.
네. 일반 대중교통은 그래도 75%까지 회복을 했는데 유독 이 셔틀버스하고 BART는 5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네요. 원인은 역시 재택근무랑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이고요.
이게 참 많은 걸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한때 그 하얀색 셔틀버스가 샌프란시스코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었잖아요. 집값 올린다고 막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버스들이 사라진다는 게 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이게 단순한 교통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노동 구조 그 자체의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영구적인 변화요?
네, 테크 종사자들이 도심으로 출근을 안 하면 당장 점심 장사하던 식당들, 커피숍, 세탁소 매출이 싹 빠져버리죠. 게다가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비싼 렌트비 내며 도심에 살 이유도 없어지고요.
아, 셔틀 버스를 타고 오던 그 엄청난 구매력이 도심에서 아예 증발해버리는 거네요. 사무실 복귀율도 낮아지고 도심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집값 올리던 주범이 사라졌더니 이제는 도심 상권 전체가 비어가는 도심 공동화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참 세상 일이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자, 마지막 로컬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일상 인프라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떤 건가요?
SF게이트 보도입니다. 하프문베이 일대 하이웨이 1에서 켈트랜스 재포장 공사 여파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진짜 황당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교차로 감지장치 센서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차량이 없어도 신호가 고정 시간대로만 멍청하게 작동해서 무려 최대 2시간이나 지연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와, 2시간이요? 센서 하나 때문에요?
네. 샌모테오 카운티 쪽에서는 사전 고지도 부족했다고 엄청 비판하고 나섰고요. 켈트랜스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야간 공사를 중단하고 신호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하긴 했는데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하프문베이 쪽으로 바다 보러 가실 청취자분들, 이 뉴스 무조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우회도로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 문제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요. 작은 교차로 센서 고장 하나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이동 인프라를 이 시간이나 마비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최첨단 실리콘밸리 바로 옆인데 말이죠.
네, 우리 현대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성을 추구하느라 빈틈없이 맞물려 있는지 역설적으로 그 촘촘함 때문에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얼마나 취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가볍게 꼬집어주는 사건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억지로 주제를 하나로 묶지 않겠다고 하고 뉴스를 살펴봤는데 결국 이렇게 다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네, 참 신기하죠.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세계은행 자금을 움직이고 또 그 여파가 미국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요. 대형은행들은 파산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도심 상권이 비어가고 심지어 작은 센서 하나가 우리의 황금 같은 연휴를 꽉 막아섭니다.
정말 모든 게 촘촘히 얽혀있네요.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된 세상에서 국가나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충격을 흡수할 나만의 리빙 윌, 그러니까 비상대응책이 과연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